메시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곧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 우리의 좌상인 것을 일전에 우리가 17편과 22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종의 구원이죠. 구원이 회복되었고 계속해서 그 열매를 나타내게 하는 수단이 성경을 잘 깨닫는 것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19편과 함께 토라 시편이라,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데 토라 시편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열어서 자신의 뜻을 또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 양심을 통해 나타내신 일반 계시, 그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주 보면은 자연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때 어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이 놔버리면은 정말 마귀 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니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은연 중에 아는데, 그래 사람들이 알면서도 엉뚱한 곳에 또 하나님으로 숨기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너희 멋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온갖 죄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요사의 동성 그 결혼이란 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심각한 이슈가 거기도 벌써 나와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버리 그리 되는 거예요. 계시를 잘못 접촉하고 우리가 계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온갖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연과 우리 양심, 컨시언스, 우리 속에 양심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양심이 알아요.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문제죠. 왜냐? 죄가 들어오므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좋은 거 나와도 복인 줄 몰라요. 은혜로 왔는데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진짜 좋은 게 뭔지도 모르는 그것이 죄가 그것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계시입니다.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 우리가 따라가고 나가게 될 때에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에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류에서 보호를 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정확한 자신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특별계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고 계시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니 금보다도 귀하고 금보다 귀하대요. 달러보다 더 귀하대요. 그 다음에 또 뭐보다 귀해요? 송이꿀 꿀보다 더 다르다. 꿀 간혹 먹잖아요. 얼마나 달아요. 어릴 적에 힘들고 피곤할 때 꿀 한 잔 다 먹으면 몸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꿀보다 더 달다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웠으면 온종일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아마 온종일 시간적이라고 그래 해보면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을 거야.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과 실제를 동시에 관찰하는 시인의 내용이 시인의 경험을 오늘 본편이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시를 의지해야 돼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은 고리타분한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좀 솟아나는 삶이고 해처럼 빛나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자율주의, 제일 무서운 죄가 자율주의, 자기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무한 그 여러 가지 모든 이런 뭐 문제점을 극복을 못합니다. 사람이 제가 제 길로 가면 제 길로 가다가 죽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면은 의지하여 사는 인생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어도 자기 의지하고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인 계시를 의존하는 생활. 이게 오늘 본문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조화하여 나타난 이것을 깊이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수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고 이 시인의 본을 따라서 이 시인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시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연과 성경을 조화시키면서 그것에 의존하는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게 예수 믿는 그런 내용은 없어도 본문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조화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근거로 의와 긍휼과 신실한 삶을 원하는 그 원하는 이 시인은 계시의 세계 속에 들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그의 구원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이 은혜의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세월이 아무리 악하고 뭐 별 난리가 일어나도 이 은혜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 그 재미를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편이 이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를 성경의 세계 속에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자. 성경의 세계 속에 살아가자. 성경 세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우리가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데 요사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나요? 오늘 뭐 외부적인 문제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 하나만 조금 적어도 뭐 감당 못하잖아요. 어디에서 뭐 브라질 나비 효과란 말이 있죠.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번 지역에 그러면 그 여파가 뭐 다른 쪽에까지 미치는 그것을 비유한 이런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된 거죠. 자 이런데 오늘 시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기도 뻥긋하면 여기서도 가정이 막 흔들리고 오늘도 신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무슨 문제까지 일부 다처주의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연방 하원의원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과서에서 남편 아내의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 여파가 깊이 들어가면 아이들의 사상 속에 이들의 장래 속에 짐승이 되는 거죠. 옛날 잔두이가 1903년도에 미국에서 이상한 경험 철학 그것을 가지고 교육계 교육 철학에서 집어넣었더니만 결국은 그 잔두이의 교육론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진화론을 교육에 도입시킨 거예요. 진화론을. 진화론이 다른 게 뭐예요? 진화는 짐승이 사람이 뭐예요? 짐승이 짐승. 아미바가 변해 나중에 사람 변해 사람 되었다. 결국은 사람을 짐승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이 좀 또다시 온 거야. 이 여파가 얼마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뭐 어떤 세계 속에 할게 쪽 살아나가야 되는데 더울 때 수영하고 헤엄치고 사는 것처럼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까? 공관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의 계시 속에 들어가라.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시편 14 오늘 19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9편 14절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 자기의 말과 말과 생각이 주님 앞에 열납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계시 속에 살아나가는 귀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시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늘과 시간 그리고 해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거 하나하나 우리의 묵상을 읽어보면은 세상을 다 이제 보고 관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궁창이, 궁창은 하늘이죠. 다른 말로 하늘이에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도 하늘 이끝에도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 너희 멋대로 하라. 그게 아니었죠. 오늘 본문 이것만 읽어봐도 뭐예요? 아, 하나님은 만드신 이후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다 간섭하세요. 날이 덥고 춥고 날이 이렇게 되는 거, 추나 추동, 우리가 저 이 밀물 썰물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또 그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 잡는 거, 지난번 저 알래스카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아, 그 진짜 그 개 있잖아요. 큰 개, 왕개 잡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 목숨 내두고 하더라고요. 한번 나가면 한 몇억불 뭐 여기 보니까 한 큰 배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간섭하세요. 미생물의 세계, 우리 움직이는 세계 다 간섭하십니다. 어떤 사람, 미생물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떤 미생물은 우리 배에도 미생물이 많아요, 몸에도. 좋은 미생물이죠. 나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먹는 게 다 미생물, 세포에 저 직접 영향 미치니까. 어떤 미생물은 그 얼음 속에 있는데 500년마다 한 번씩 꿈틀한대요. 500년마다. 500년이니까 수천이 지난 다음에 한 대번 꿈틀거렸나?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자연 법칙을 다 간섭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시인은 관찰하고 아,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구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조금은 관찰해도 그 기함을 많이 보게 되죠. 일출일몰. 태양이 어떻게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가. 참 이런 광경을 보면 참 귀하죠. 저도 우리 저 학교에 이제 앞에 보면 저거 웅덩이였는데 이 웅덩이가 나중에 커져가지고 지금 호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그 넘어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우리 학감 목사님이 땅을 돋아가지고 학교에 그 땅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옆에 그 빈 부지가 웅덩이, 이 사람들도 쉽더라고. 웅덩이 막 메꿔가지고 금방 집줘요.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우리 학교 좋아졌는데 아, 그 옆에 그 보면 위에 그, 아, 그 저, 물 위에 껌플라우라는 그, 저, 이 프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부평초 비슷한 거지. 일종의 부평초로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말로 껌플라우라 그러는데 이것이 떠가지고 커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큰 호수바닥에 그냥 장관을 이루죠.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일로 다 몰려오고 또 저쪽으로 보면 저쪽 몰려오고 그림 지도 그리는 거죠. 어둘째 골목이 보이다가 어둘째 세계 지도가 보이다가 아, 신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사진 작게 찍더라고요. 시간대로 찍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참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또 저 사람들은 오늘 제가 공장 그 저 옆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간혹 주변에 이래 보면은 뭘 열심히 다 닮아요, 사람. 보니까 껌플라워야. 그 물에 뜨는 게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그걸 짜면 국거리인데요. 아, 그래서 참, 저 하나님의 창조의 섬지가 얼마나 놀라운, 이런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되어 가는 섬세한 통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리 없는 말씀으로 움직이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이해요. 너 이렇게 할 건 불러야 너는 얼만큼 잘하라, 움직이라, 지도판 그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나갈 때도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부부관계 또는 여러분의 생각 모든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을 때는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야.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제대로 맞춰가 살아야지. 참 이런 소리가 없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관찰한 시인은 기이한 것으로 멋지 않습니다. 아, 참 그 좋다, 이상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로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아까 14절에 봤습니다만 여호와를 자기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자신이 헌신된 사람으로 나타나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그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 속에 살아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세계도 안 믿는 사람의 세계는 그럼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느냐? 아니에요. 다 간섭합니다. 지금 요란하고 떠들썩해도 하나님이 놔버리면은 자기 제자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그가 남녀로 창조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이 되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맞은 남자 여자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남자 여자를 중생이 없어요. 여사는 참 이상한 꼭 무슨 저 짐승세계 속에서 하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를 분명히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2장 20절에 보니까 결혼시킬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가 거기에 인용,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을.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말을 인용합니다. 결혼할 때 이 말을 읽으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요새 남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의 남자와 함께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오늘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뭐냐. 그 앞에 말씀이 남자, 여자, 중성이 없습니다. 중성자가 없어요. 나는 어쩌다 그러니 중성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남자, 그래서 저, 누구야. 유대인들은 동성급이 없어. 계의가 없습니다. 그거 하면은 그 아예 생각도 못하고 했다 하면 그것은 사형이에요, 사형. 성이 그대로 그냥. 이런 굵은 선을 그리지 않게 되면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시대로 우리가 다루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국률을 베풀자면 국률을 베풀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 국률을 베풀더라도 여러분 첩질하는 사람에게 회개했다고 해서 첩질 그대로 내둡니까? 아니죠. 첩질해서 그 스탑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청계하다 보면 거기서 아주 문제예요. 지금 다 어두워지면 또 다 세칸서 다 있거든.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딸린 친구들이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둘이 아닌데 참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우리가 지혜가 요구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그려놔야 돼. 창조의 원리를 벗어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대원리를 우리가 따라 나가야 돼. 왜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왜 그래요? 창조의 원리는 창조.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 그래야지 너희 살 수 있어. 인간 몸이 그렇대요. 인간 몸이 6, 7일 동안 밤낮 일하면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오늘 그냥 이것에 대한 도전이 되고 문제될 때는 그 위에 뒷감당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 창조하시는 창조자의 차위에 창조 원리를 따를 때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 쌓는 거죠. 하나님이 다 흩어져서 이제는 저 다 너희들이 흩어져서 저 내 뜻을 저 이루도록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 막 쌓고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이게 저 지구라시라는 그 바벨탑이 지금도 그 고고학지로 발굴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저 그 동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바벨 오늘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벗어난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이런 그 생각과 발상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엔 그 자신이 불행해. 그 자신이 불행해. 아무리 아이 놓고 뭐 데리고 뭐 양자 별거 다 해도 불행해요. 하나님의 그 양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계시를 도전하는 일들인데. 그 노아 홍수 심판 때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심판이 대단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는 뭐 노아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후회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름은 잘 모릅니다만, 거기는 홍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면은 뭐, 여름처럼 홍수 일어나니까 사람들 죽고 뭐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계 전면으로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물에 잠기셨으니까. 어떻게 살게 사람? 기지가 있는 호흡하는 동물, 짐승 다 죽은 거야. 또 물 속에 있는 거다, 물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 속에 가만히 있는 화산, 지진 뭐 이런 거지, 물 속에도 해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화산이 터지고.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6장 그게 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 버린 거야. 물론 여기에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저 부부 저 남녀 간에 이런 것이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없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의 후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열인데 이들이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교회죠.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타락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장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말씀의 유익을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1절 5절을 통한 창조의 세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죄가 들어오므로 어두워져 사탄의 형상, 불의와 강포와 거짓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얘기를 안 하며 자연이 산인 줄 알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죠. 제가 몸이 이러다 보니까 뭐 건강에 관심 가지고 뭐 이런 얼굴 같은 거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캄보디아 이런 거 보거든요. 유튜브에 보니까 통카달리라는 게 있는데 말레이시아 진생입니다. 말레이시아 인삼인데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힘을 좀 복도가 가지고 설교할 때 밤낮 저 신소리하고 지금은 신사가 됐죠. 예? 지금 목소리 괜찮죠? 예전에는 뭐 그냥 신설이 막 나고 이러니까 우리 그 학과 목사님도 이제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오고 이분이 오래 못 살게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은 뭐 말이 쩌렁쩌렁 하니까 지금 이 마이크가 이제 어찌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조사하는데 통카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그 들어가 봤더니만 통카달리 큰 나무인데 이런 나무인데 하얀 나무도 있고 검은 나무도 있어요. 그래 이것을 이 사람 원주민들이 발견하면은 이것을 팝니다. 파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게 물에 수분 내가지고 티 만들어서 먹고 그러는데 이걸 왜 말라리아 치료제래 말라리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말라리아 치료제를 하나님이 그걸 나무를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추출하니까 먹어보니까 굉장히 써요. 그런데 그걸 먹어 그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그 남자들이 결혼할 때 이제 먹는 아마 정력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다 관련되거든 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캘 때 그것은 어떻게 캐냐면 아주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게나 까만 나무로 된 게 있어요. 까만 나무로 된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은 쓰지 않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캘 때는 거기다 고사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싸놓고 그래서 빕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예배지 원주민들이 그래 드리고 그렇게 해요. 참 그거 보니까 참 사람 별짓 다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뭐, 이제 한방, 그러니까 한방업을 좀 했습니다만, 경옥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건 아주 저 유명한 약 가운데 하나인데, 인삼도 넣고 뭐 해가지고, 뭐 속지약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뭐 아주,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찔 때도 그냥 방아로 친히 손수 찍고 말이에요. 그래 만든 약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만든 것은 숙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끌어내려고 할 때는 그 앞에 예배를, 저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야, 참 사람들이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인데 뭐 그렇게 알도 못한 신에게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요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우상이 많죠. 쾌락. 그 다음에 물질. 그 물질은 껍벅 죽어요. 돈이랑. 그 다음에 노는 거라면 뭐 그냥 몸이 전체가 막 발동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오늘 우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시대인데, 우상 결국은 뭐냐? 자기 탐욕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 우상 뭐 저 성년학자 결국에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그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이런 자리에 떨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바알 우상이 있는데 바알 우상 번영의 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여 욕망 따라 사람 망해버려요. 욕망 따라 살면 지옥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현대 돌아가는 현대인의 뉴에이지 포토 모든 이제 모두가 이제는 자꾸 사람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제는.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야. 듣기가 어떠세요? 우리는 그냥 아 참 미쳤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요사이는 세상이 그리 돌아가요. 네가 하나님이야. 모든 판단의 기준을 네가 해. 아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 여기 보니까 1절 5절에 창조의 세계를 보고 섭리의 세계를 말한 시인은 곧 이어서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계를 연결시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사실은 다 같은 얘기죠. 예? 특별계시, 더 어려운 신학적인 특별계시란 말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경이 성경, 성경이 보통 게 아니죠. 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킨대. 여러분 우리 영혼이 때로는 다운되고 영혼은 정신,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좌석, 인간의 가장 센터죠. 영혼이 팍 나, 마음이 낙심이 되면 하나님 기운이 없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영혼이 어떻게 소생이 될 수,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기대해야 돼. 사람 비빌 때가 있어야 기댄다는, 비빈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에 기대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하게 될 때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 성경을 주면 그게 최고예요. 그걸 붙들고 붙들면 살아나요. 그 사람. 딱 섭니다. 하나만 딱 서면 사람이 이상해요. 다른 게 다 살아나요.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에 내가 왜 이랬어? 내가 왜 죽으려고 했어? 에이, 잘못된 거네. 벌써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합니다. 나는 우둔하다.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이 머리가 왜 안 돌아가?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 잊어버리고 그런다는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면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한다. 사람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식을 굉장히 존중해요. 지식을.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효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저 선생님 세 사람이 두 사람이 아버지나 뭐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먼저 구출해야 되느냐? 누구를 구출하게 돼요? 어려면 누구 구출하겠어요? 선택이 있다. 한 사람만 구출하는데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되게 자기 엄마를 되게 선택하고 아빠를 선택하고 뭐 그러겠죠. 선생은 1차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생을 먼저 구출한 선생. 그처럼 이 사람들이 지식을 존중해. 지식, 그들의 지식은 물론 토라의 근거를 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어떨 적엔 좀 잘 빛나거나 이상해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 참 이 사람들이 계신 결국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혼란 속에 거하는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혼란 속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뭐예요? 하나 지식은 정적이라만 지혜는 동적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알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알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써먹어야지. 쭉 써먹을 때 얼마나 써먹을 때 기분이 좋고 보람도 되고 유익이 되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어둠을 잘 통과할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무엇으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증거를 자꾸 받게 될 때. 그래, 여러분, 디모데후 3장 17절 뭐라 그러죠?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될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나.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빚고 나타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짐승 형상이 되어버려. 마귀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되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기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면 하면 슬프십니까? 예, 마음이 저 마음이 어떤 사이에 슬픈 것 같은데 속이 깊은 기쁨이. 우리 기쁨은 뭐 옆에 보기에 그런 그게 아니고 깊은 속에 깊은 기쁨이야.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속의 기쁨이야. 고난은 있는데도 속이 좋아요. 든든하고 아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평안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잘 받게 되니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정직해져요. 사람이 거짓말에 찍찍하고 그래 보세요. 결국엔 퍼즐에 끌어 안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도 그 거짓말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컨닝 뭐 그냥 선생이 그냥 시험 페이퍼를 팔 정도니까 컨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시험 치료도 그게 안 지키게 되면 컨닝 누가 하는 거야. 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 때문에 미리 얘기하죠. 여기는 컨닝 한번 하면 퇴학이다. 이 컨닝이 그저 거짓말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자 가까이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성경 지명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사상화 시켜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내 사상을 내 사상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귀한 이러한 시인의 관찰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이런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말과 생각에 산제사를 드리자. 따라서 날마다 말과 생각에 산제사를 드리자. 예, 산제사를 하나님 드려. 오늘 아까 14편 14절에 말씀에서 계시를 아는 사람은 계시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밝은 게 왔는데 밝은 거 의존하게 돼. 캄캄할 때 밝은 빛이 있어 보여. 아, 거기 다 의존하죠. 사람이 아무리 눈이 1.5고 뭐 해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입니다. 빛이 딱 오게 되면 그거 다 의존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개 딱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캄캄해집니다. 그때는 요새는 뭐 이거 뭐 저 이제 핸드폰이 좋으니까 핸드폰에 불 비치는 거 있더만 해보니까 그걸로 다 비춰지라 하더만. 자, 어쨌든 우리가 계시가 임하게 돼. 계시는 결국 열어주는 건데 왜 열어주겠어요?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열어주므로 보여줄 때에 이걸 하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아, 이렇구나.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자꾸 저 뭐 이렇게 하라, 사랑하라, 뭐 하라 그러는데 어느 이제 한계 생각하면 인간 노력은 그 사랑하다가도 또 사랑 안 해. 사랑이 반대가 돼. 미움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걸 알라는 거야.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우리가 결돌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셨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주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 알고. 우리가 그 계시를 알게 될 때 믿게 돼 있어요. 이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 믿느냐? 이미 계시를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느냐? 그런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면은 이 성경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점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안 들더라도 힘들더라도 자꾸 들여다보면 말 성경 이상해 가지고 인스파이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을 시인왕을 경험한 겁니다. 주의 말씀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연락되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계시를 따라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삶 자체, 나의 생각 자체가 재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야.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의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금 이제 천당에 가 계시는데, 정한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 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분은 그,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줬으면 그 가운데 하나가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요. 계시 의존 사색. 말이 좀 어렵죠? 계시 의존 사색. 계시란 말은 성경입니다. 이 사람 말은. 의존은 뭐냐면 단순히 조금 의지하는 사상 동의를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의존이라는 건 전적으로 자기를 dependence,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 계시 의존 사색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생각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모든 활동의 그 씨앗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성경에 던져 그걸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의 성경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처음에 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생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름주름 나타내 무엇을 되느냐? 계신 성령에 의존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 열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뭐겠어요? 자율주의, 자기 의존 사제, 세상 철학 의존 사제, 망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재미가 없어,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다음에 리버럴리즘, 자유자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다 빼버립니다. 왜냐? 자기 이성이 기준이야. 믿을 수 없는 거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어. 나의 기준은 이성이니까. 이성 의존 사제가 망해버려요. 거기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면은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그저 단순히 창고로 삼으라. No!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요구를 이것을 너의 중심으로 생명으로 삼으래요. 너의 산 제물로 사상화 내가 드리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의 가르침인데 저는 참 그걸 내 평생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 사람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법칙으로 때리는 얘기야. 법칙.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사망도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지면 망해요. 죄지면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성령 받고 회개와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살아납니다. 성령 오신 다음에 이분은 법칙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성령 계시를 잘 받아서 이걸 누리는 사람,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유튜브에 가나 보면 절벽 타는 사람, 절벽 잘 사는. 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참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더라. 이런 거 뭐 전봇대 이런 거 높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 어릴 때부터 그걸 좋아했는가 봐. 산 같은 데 가면 높은 가파른 절벽 어떤 기구를 타면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이거 뭐 그거 300 타는 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그거 뭐 손 다 까지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그거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재미있는 거야. 자꾸 올라가다 나중에는 뭐 타고 올라가다 이제는 좀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야. 높은 데 또 올라가다가 뛰어내리네. 이래가지고 그 형제가 나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다가 죽었어요. 그거 아참 죽잖아요. 예? 왜 그러냐. 뭐 그래 산 올라가는 거 떡주머리도 하는 거야. 서서히 막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걸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밝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확실한 길을 알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나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참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5절 이것은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을 이끄해서 나와서 하늘 저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5절 6절의 말씀에 여기에 해로 비었죠, 해. 여기에 해를 결국에는, 이 시편 기자가 뭘 생각하냐면, 이 해와 같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야. 이 해가 누굽니까, 사실? 그리스도죠? 해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빛대입니다. 여기에 상징 용어인데, 여기 해는 바로 그리스도며, 계시며,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가리켜요. 여기 성령, 그리스도를 대입해도 돼요. 그리스도는 그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고,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상의 장사가 누굽니까? 용사가.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그 워리어예요, 워리어.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해가 또 나와서 하늘 저까지 나가면서 온 땅에 운행하면서 온기를 비치하는 온기, 열기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햇빛 떠나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햇빛. 요새 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바이타민 D 부진, 바이타민 D가 들어와야지만 이게 바이타민 먹어도 다른 거 먹어도 이게 뭐 세포로 연결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부러 먹기도 하지만 태양빛을 한 시간 정도만 쬐면은 그거 쬐할 때도 얼굴만 쬐면 요게 우리가 딱 열고 두통 보고 하자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 D를 받으면은 그 몸에 그 건강이 좋아요. 태양의 그 영양, 영양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따스해지고 태양이 이렇게 세균도 죽이고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와 같은 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경을 대입해도 괜찮아요. 성경은 뭐냐? 신방에 나온 신랑이 신랑. 신랑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천열밤을 가셨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장사와 같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능력이에요. 이걸 여기 딱 달라붙으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저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이런 몸으로 무슨 사역을 하게 돼. 보는 사람마다 참 하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 자기 몸에는 추술이지. 그래 우리 학과 목사 소개할 때마다, 아 이 우리 전 박사님은 다리가 몸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건강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내가 할 때는 또 마음속에 어느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여기 있는 문제 다 있어요, 그게.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안 그래도 가난한데, 해놓으면 이게 뒤통수 치고 말. 생각해 보세요. 나 이게 목회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게, 지금 누굴 다른 사람 세워야 되나. 내가 다른 메인잡이 있는데, 그걸 뭐 다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 내 마음 확신 있는 건, 성경을 아니까, 이게 무기야, 무기. 성경을 깨달으니까, 성경 깨달으면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지 돼버려요. 장사와 신방에 나온 신랑과 같이 아름답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장사와 같이 화살을, 무기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이런 장사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성령할 때. 이것이 바로 신이 깨달은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있잖아, 다윗.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봤는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오면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그 영문 번역이 좀 달라요. 여기 요점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그러나 해가 이제 빛이 있는 거지. 빛과 같고 그 다음에 광선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광선. Brightness. Light and Brightness. 빛이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기가 온 땅에 이렇게 이런 풀잎을 자라나게 하잖아요. 새로 돋는 풀을 다 돋아나게 하는 거,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온기가. 그러면서 여기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은 바로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반석은 든든한 거잖아요. 네? 그의 생에 그걸 늘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가 비유로 쓴 용어 안에 제일 많이 쓴 강력히 쓴게 반석인 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강력한 반석이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작은 돋는 풀을, 이 작은 풀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비치게 되니까 풀이 살아나는 거야. 이 귀한 은혜 다윗이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놀라운 깨달음, 자연 계시를 바라보고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특별 계시와 연결시켜, 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그분이 주시는 계신 성경만이 나의 힘이 되고 장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빚진 인간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여러분 짐승입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짐승이라고 뭐 누버거 같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예?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에요. 사탄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와 인과 신 착함과 거룩과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계시에 의존하는 사람, 계시 세계 속에 살아, 성경 속에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약한 시대에 정말 여러분의 삶, 말과 행함이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 연락되는 산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시인의 그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계시의 시인이 보았던 놀라운 경험, 보았던 관찰했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연락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날마다 그 일을 위하여 초점을 맞춰 그 일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한 죄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분일 장로계 온수 한 사람 십조감이 없도록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인 성령을 사랑하여 이 악한 시대, 이 비상한 시대를 통과하여 승리하는 종을 되도록 하시고 꿀보다 더 단 말씀, 금보다 귀한 말씀 이것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생일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